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차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졌습니다. 유례가 없는 가뭄으로 물이 부족해진 캘리포니아주가 비상 절수 대책을 시행합니다. 전쟁터 배치와 군인 자살률 사이에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올해가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또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인 2016년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고요. 여기서 뽑힌 사람이 2017년에 백악관 내 새 주인이 되는 거죠. 자, 아직 대통령 선거가 1년 이상 남았는데요. 하지만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이와 관련해서 오늘 눈길을 끄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들의 호감도를 집계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번 조사 결과는 두 회사가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미 전국에서 성인 약 1,000명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네. 자, 민주당과 공화당에서 뭐 이미 자천 타천으로 많은 사람이 후보로 꼽히고 있지만요. 역시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그동안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여겨졌는데 이번에도 같은 결과입니까?
맞습니다. 민주 공화 양당 통틀어서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에도 호감도에서 선두를 지켰습니다.
네.
조사 결과 클린턴을 좋게 생각하는 비율이 49%였고요. 반대로 호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46%였습니다.
네. 자,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로 비교해봤을 때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이번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9%포인트 떨어졌고요.
네.
클린턴이 지난 2013년에 국무장관직을 떠난 이후로는 18%포인트나 빠졌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사실 많은 전문가가 새해 들어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질 것으로 이미 예상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힐러리 클린턴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하자 공화당과 공화당 소속은 아니지만 공화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는 이유여서였는데요. 되게 그런 전망이 맞아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클린턴 전 장관의 대항에서 나올 공화당 주자들의 호감도는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후보군 가운데 호감도가 가장 좋게 나온 사람이 잽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네.
이 잽 부시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아버지와 형이 이미 미국 대통령에 오른 바 있었죠.
네.
이 부시 전 주지사에 대한 호감도는 33%였습니다. 그 외에 대선에 나간다고 일찌감치 발표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25%,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이 24%, 그리고 스콧 워커 현 일리노이 주지사가 23%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33%의 호감도를 차지한 잽 부시 전 주지사가 현재로서는 공화당 경선 1등 후보 가능성이 좀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공화당 후보를 뽑는 투표를 하면 누구에게 표를 던지겠냐고 공화당원과 공화당의 우호적인 사람한테 물었더니 그 결과 응답자 가운데 20%가 잽 부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3%, 스콧 워커 주지사가 12%를 뒤를 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20%라면 이 잽 부시가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건 아닌데요.
네.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잽 부시가 공화당 경선에 나오면 이기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공화당 예비 후보들하고 클린턴 전 장관이 대선에 맞붙으면 누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뭐 짐작하시겠지만
네.
클린턴 전 장관이 지금으로서는 공화당에서 누가 나오든 이깁니다.
네.
만일 잽 부시가 올라오면 힐러리가 지지율 54-40으로 이기고요. 테드 크루즈 의원은 58-37, 스콧 워커 주지사와 마크 루비오 의원한테는 모두 55-38로 이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잽 부시가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선전하는 걸로 나오는데 하지만 54-40이라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 뭐 아무리 잘 나가는 클린턴 전 장관이라고 해도 먼저 민주당 경선에서 이겨야 후보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이 클린턴 전 장관을 위협하는 후보는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내년 민주당 경선에 나올 수 있는 사람으로 조 바이든 부통령과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요.
네.
민주당원이나 민주당에 기울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면 클린턴 전 장관이 두 사람을 그야말로 압도합니다.
네.
게다가 바이든 부통령과 워런 의원이 내년 경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상태죠. 그 밖에도 제임스 웹전 버지니아 주지사, 또 마틴 오말리 전 메릴랜드 주지사도 이 경선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에 대한 지지도가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클린턴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클린턴 전 장관의 호감도와 또 당내 지지도 여전히 선두인데요. 하지만 이 클린턴 전 장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장애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신뢰성과 보통 사람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네.
지난해 6월 이후로 클린턴 전 장관을 믿을만하다고 답한 비율이 7%포인트 빠졌고요. 클린턴이 서민들의 문제를 잘 안다고 대답한 비율도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으로 있을 때 정부 전자우편이 아닌 개인 전자우편만 썼다는 점과 재임 중에 주고받았던 전자우편 가운데 약 절반을 지웠다는 사실이 클린턴 전 장관의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에도 여전히 확고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이 과연 이런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 가뭄에 시달리는 캘리포니아 주가요. 물이 부족한 현 상황을 해결하려고 특별한 대책을 내놨다고 하죠.
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강제로 물을 아끼는 조처가 핵심인 행정명령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록적인 가뭄 탓에 전에 없었던 조처를 해야 한다면서 물을 아끼기 위한 몇 가지 강제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입니까?
네, 먼저 사람이 사는 지역의 물 사용량을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값을 새롭게 매기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 캘리포니아주 내 5천만 제곱 피트에 해당하는 잔디를 가뭄에 강한 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물을 절약하는 전기기기에 보상금을 주고요. 농업용수를 쓸때 적용하는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에 가보면은요, 비가 워낙에 많이 안 오니까 잔디를 키우기 위해서 참 물을 많이 주던데요. 그럼 이런 행위도 당연히 규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스프링클러, 즉 살수기를 써서 잔디에 물을 주는 모습을 쉽게 볼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잔디에 물을 뿌리는 물을 줄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골프장이나 묘지, 그리고 크게 경치를 아름답게 꾸민 곳에서 물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린다고 하는군요. 또새 집을 지을 때 신형 상수도 체계를 쓰도록 했고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가 가뭄에 시달린 게꽤 됐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가뭄이 시작됐는데요. 최근 가뭄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날씨를 기록한 지난 120년 전 이래 가장 심각하다고 합니다. 몇몇 학자는 이번 캘리포니아 가뭄이 1000년 만에 최악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네. 자, 이런 장기간의 가뭄 역시 기후변화, 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현재 이런저런 설명이 나오는데요.
네.
가뭄이 지구 온난화로 기온이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이 있고요. 반면에 어떤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냥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가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주라고 하면은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농업지대인데요. 이번 조처로 타격을 좀 받겠네요.
사실 캘리포니아 농업이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비가 안 와서 씨를 뿌리는 경작지가 많이 나와서 크게 피해를 봤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일단은 이번 행정명령으로는 캘리포니아 농축산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물 공급량의 80%를 이 농업 부분이 씁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이 미군의 자살률이요, 지난 2005년 이래 두 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군 자살률이 크게 느니까 자, 혹시 미군이 2001년부터 수행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미국 내 언론이 이런 추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연구 결과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 마지막으로 들어보죠.
네, 국방부 원격진료기술센터가 미의학협회 정신과 학술지에 실은 논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 논문은 미군 자살률이 전쟁터인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배치되는 것과 관계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두 전장터에 복무한 군인 가운데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네, 연구진이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복무한 군인 390만 명을 분석했는데요. 전쟁터에 나간 군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의 비율이 10만 명당 18.86명이었습니다. 반대로 전장에 가지 않은 사람 10만 명 가운데 17.78명이 자살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장에 다녀온 군인의 자살률이 살짝 많은 셈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수치는 별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됩니다.
네.
참고로 일반 미국인의 자살률은 전국 평균으로 10만 명당 13명 꼴입니다.
네, 이 사실 전쟁터에서 끔찍한 경험을 하고 돌아온 군인들이요, 이 PTSD라고 하죠.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어떤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살률이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 결과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눈길을 끄는 결과가 군에 남아서 복무하는 사람보다 군에 들어갔다가 4년 안에 전역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조금 좋지 않게 가령 불명예 제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자살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네.
이를 두고서 일부 전문가는 현역 군인들의 자살도 문제지만 퇴역 군인의 자살 문제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전투 경험이 자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네.
미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마이클 쉔바움 씨는 이 조사 대상 가운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 갔지만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군인이 있다면서 이번 연구가 유용하기는 하지만 전투에 얼마나 노출됐는가에 따라 군인들을 분류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말은 전투 행위가 개개 병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번 연구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도 될 텐데요. 쉔바움 씨는 전상자 자료와 다른 전투 관련 통계들을 종합해서 참전 군인들의 자살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면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도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